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김 집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이 딸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병실 밖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홀로 외로이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교회 다니는 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상시 김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온 터라 딸의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온 거죠. 그런데 이 최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집사님, 내가 자네라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찾겠어. 하나님께 딸 아이를 맡기겠네. 주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딸아이를 수술실에 놓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이 김 집사님에게는 좀 그분에게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잠언을 보면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가처럼 참 보기 좋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시기적절하지 않죠.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찾았던 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욥.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이 엘리바스가 그 채집사님처럼 상처 입은 욥의 마음에 지금 식초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욥기 3장 이렇게 보시면 욥이 자신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원망하는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욥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 원망의 말을 표현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따라서 오늘 엘리바스가 한 말은 욥의 신앙을 비판하고 또 그를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의 오만함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엘리바스가 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의뢰할 만한 대상이신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볼 때 오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위로를 필요하는 욥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9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즉 알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들판에 물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야 뭐 우리가 밖에 비가 오면 그냥 창밖에 비 오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이 이 농부인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비가 내리는 날은요 마을의 축제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붙드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 거만한 자 낮추시고요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높이세요. 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슬퍼하는 사람도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주제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금 이거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지금 열 자녀를 잃어버린 이 욥에게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 바로 자네가 이 게으른 자고 바로 자네가 간교한 자일세. 어서 죄를 회개하게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의 계교를 폐하신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악인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것들을 실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패하도록 그의 계교를 파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을 보니까요,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있죠. 악인이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원수 하만이 에스더의 삼촌이자 또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하나 세워두지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가 결국 자기 집에 있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지요. 또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의 최후가 이처럼 좋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인 것처럼 더듬거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요 밝은 대담에도 더듬거리고 있고 이 악인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앞서 범죄를 할 계획을 짰던 악인들이 지금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셈이죠. 엘리바스는 이 간교한 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욥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비참함에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이 욥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욥,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 다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악인이라서 그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 엘리바스의 판단 미스죠. 지금 그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6절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자, 분명 시기적절한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엘리바스가 한 말 자체는 교리적으로 틀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악한 자들, 흉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은 강한 자들의 압제와 폭행으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따라서 경건한 자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사실 좀 교만함이 묻어있어요. 욥, 너는 지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야, 내가 평안한 거 보니까 나는 죄가 없나 보다라고 지금 거만하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엘리바스는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어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결코 도식화할 수 없고 공식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어떤 상식의 그런 측량 범위 밖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왜 기원에 가면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막 훈수 두잖아요. 여기 두면 좋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니까요 내 인생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구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앞에서, 그 역사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신뢰함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사악한 계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그 잘못된 이야기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되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 어려움들, 나를 눈물짓게 하는 이 사건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가 훈수될 필요 없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위기에 놓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품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차 없는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